오랫동안 그 서로 만나 뵙지 못하고 긴 시간을 보냈는데 다 평안하셨는지 이번에는 그 강원도에 가서 있다가 중간에 한 번도 내려오지 못하고 40일 넘게 그곳에서 가만히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또 지금도 얼굴 뵙기가 쉽지 않지만 조용히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오늘도 얼굴 뵙지 못하지만 주님의 보좌 앞에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 속에 평안하시고 또 주님 모신 영혼의 자유도 있는 복됨도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서 계신 것 볼 때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서 있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주님 은혜를 힘입었으면 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여인이 하나님을 비웠을 때에 그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장은 어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제대로 뭐 갖추어져 있는 것 없어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까이 모실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마음으로 의논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참 가까운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마지막 부분은 부끄러워하지 않더라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에서 3장까지의 시간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창세기 3장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에 아담은 벌써 하나님을 향하여 숨어있는 자였습니다. 여인도 숨어있는 자였습니다. 만남이 반갑지 않는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아담과 여인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영혼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3장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바를 어기었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밀쳐내고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는 거리가 영먼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알라. 만약에 그 말을 듣고 아무런 관심도 없이 무덤덕하게 되었던 사람이면 디모데가 이제 놓였나? 이런 정도일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그동안 내가 주님께 속하여 있고 내가 주님을 모시고 이제 갇혀있는 디모데를 위하여 정성껏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면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였단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기뻤을 겁니다. 아니, 조용히 흐르는 눈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영혼이 주님 안에서 서 있었다는 것은 그런 참 뜻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서 있는 영혼,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서 있는 영혼, 그건 얼마나 참 값지고 귀한지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고 어지러움이 있고 갖가지 어려움이 있는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실 성서를 봐도 오늘 주어진 환경과 여건을 보아도 우리가 내 영혼이 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뺏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저런 것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뺏겨버릴 수 있어요. 영혼이 잃어버려진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9장에 다가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무든지 날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만약에 그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나를 인정하려 하지 말고 나의 의도함을 말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속함이란 이 철저한 좌절을 취하면서 오늘 내게 이런저런 곤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는 진정한 내 주님 대신 그분을 온 마음으로 따르고자 했다면 여러분 거기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잃어버리지 않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내 영혼이 뺏기지 않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 풍량 가운데에 열 날 동안 해와 달과 별 보이지 않고 276명이 두 사람 빼고는 살아날 소망이 없는 그런 여건을 만나도 사도 바울 선생님과 아리스다고는 영원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때문에 그 풍량 가운데서도 살아있었다 그 말이죠. 2년 넘게 그 가이사라 감옥에서 갇혀 있어도 어느 날 갑자기 끄집어내서 아그리빠 왕에게 데려가도 감옥 생활 살다 보니 참 피곤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 있다 보니 내 영혼이 지금 참 엉망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요. 그 나가라는 말은 좀 표현한다면 저는 지금도 내 진정한 구주 되신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이 자유롭습니다. 내 영혼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내 영혼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함께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에 부끄럽지 않는 이런 삶으로 서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영혼이 제대로 서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이 요한 2세에서 자매요 라고 부르면서 참으로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따뜻한 마음과 더불어 참된 그 사랑의 편지를 나눌 때에 그 사도 요한의 영혼이 어째요? 서 있어요. 그 자매도 있고 자제분도 있는 그 자매님의 영혼은 어때요? 그 자제분들의 영혼은 어때요? 서 있어요. 그럼 그들이 만나면 편지를 보면 얼마나 반가워할까 그 말이에요. 그 서 있는 영혼, 여러분 서 있는 영혼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갔을 때에 잠깐 주님께서 불러올라서 천국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 앞에 놓인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수 있는 임봉한 책이 있는데 그걸 뗄 사람이 없는 것 보고 사도 요한은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었어요. 크게 울었다 써놨는데 정확한 낱말은 많이 운 겁니다. 그때 요한은 자기 생각한 것 아니에요. 내가 늘 사랑하고 섬겼던 진정한 내 구주, 진정한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은 될 수 있을 텐데 라고 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울 때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고 있을 때에 야, 과자 줄게, 아기 울음한 것 쳐요. 그리고 장난감 줄게, 아기 울음한 것 쳐요. 아주 재미있는 율동을 해도 아기 울음한 것 쳐요. 근데 엄마 하면 울음 묻힐 수 있어요. 그가 원하는 게 어머니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많이 울고 있으니까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어요. 울지 마세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기었으니까 그분은 뗄 수 있을 거죠 하니까 요한이 딱 그치는 거예요. 울음을 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주님을 생각하고 울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예수님 천국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굉장히 보여줘도 눈에 별 관심도 없고 그 예수님께 관심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많이 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그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대 교회, 일곱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그날 천국 가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는 자들이라 생각해요. 왜? 그들은 주님 때문에 지금 주님과 함께 그 환경과 여건이 다 달라도 서 있는 자고 그들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돼요. 귀 있는 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들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얼마나 사랑스럽고 가까우냐 그 말이요. 그들의 이름은 이기는 자예요. 오늘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 해서 이런 문제가 온다 해서 저런 문제가 온다 해서 패하는 자 아니에요. 이기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과 주님 사이는 가로막힌 게 아니에요.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고 회당에서 쫓겨났을 때 주님께서 두 번째 만나 주셨습니다. 그 두 번째 만나 주셨을 때에 그 소경이 말합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가 어디겠습니까? 그가 어디겠습니까?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마음을 표현할 때에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내게 말하는 그자가 그이다 했어요. 그럼 보았단 말을 언제 보았습니까? 자기는 못 보았다 하겠죠. 그 소경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나요? 못 보았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눈 씻고 돌아갔는데 못 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그를 보았다고 했어요. 뭡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의 양들어 온 목자의 얼굴을 본단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목자와 양가의 만남은 음성이었어요.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이 내게 온다면 만남이 되는 겁니다. 진정한 만남은 음성입니다. 그게 생명이 있고 그 음성에 빛이 있고 그 음성에 평강이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은 진정한 만남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계시록 2장과 3장의 일곱 개의 성도들이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이런 분 대부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게요. 너는 나를 늘 보고 살았다. 너는 나를 늘 보고 살았다. 너가 나를 의지해서 내 생명 때문에 이겼잖아. 너가 내 음성에 늘 귀를 기울며 살았잖아. 그건 주님과 나의 만남이 늘 됐던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60년이 지나서요. 잊어버릴 수 있지요. 까마득한 물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울고 있지 않아요? 많이 울고 있지 않아서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지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기는 자들도 내 주님 안에서 내 주님의 생명으로 이겼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는 평강으로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은 늘 이기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 8장 37절이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고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이기는 자들의 말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 없이는 못 이겨요. 오늘도 부활하시고 나의 주가 되시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친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이 이기는 자, 귀 있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 보시기에 서 있다. 서 있다. 주님 때문에 이기기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서 함께 걷는 그들은 영원히 서 있다. 서 있다. 오늘 제가 서 있다는 말을 하는 것은 대단히 귀중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 말씀을 듣는지는 제가 일일이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두리의 강 목사님이 오셨다 했을 때 아주 기뻐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뻐하는 분도 계시겠고 제가 듣기로는 저 지리산 속에 있는 송정마을에 계시는 두 성도님 계신데 연세가 되신 성도님인데 제가 말씀할 때 쟤만 나온다 하면 그렇게 기뻐한대요. 난 참 마음이 나도 기뻐요. 그 먼 곳에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제 음성만 들어가도 참 기뻐한다는 소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영혼이 그래도 제대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가까운 마음으로 사시기 때문에 제가 기쁠 거예요. 제가 뭔 기쁨이 될 이유가 있겠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서 있는 자, 그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 다섯 군데 서 있는 자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또 시간 맞추어가면서 무리하지 않도록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서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해 보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참 영혼은 전혀 이 땅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봐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을 보면 거기에 있는 여호수아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분들의 영혼은 어떤 것이냐면 주님과 함께 광야도 지내왔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길들을 지나온 그들인데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주님께서 참으로 귀하게 여기시는 주의 백성을 그들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주님께서 심판하기는 아깝고 좀 더 돌아봐야 되겠다 생각되는 백성들은 그들도 돌아볼 줄 알아서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과 일치가 되는 거죠. 그들은 서 있는 자였어요.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고 전쟁을 마치고 돌아갔던 두 지파 반,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두 지파 반은 돌아가자마자 요단 강변에 제단을 만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저 요단 서편과 요단 동편이 아무 상관없다 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형제다. 하나님을 향하는 형제다. 그 점을 굉장히 마음에 걱정하면서 애쓰던 제단을 세웠던 여호수아 22장. 그건 영혼들이 서 있기 때문이에요. 아, 요단 동편 있는 사람들 잘 산다. 우리도 잘 산다. 그만이다. 하면 그만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우리 후손도 저들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 서로 영광 있는 우리가 형제란 것을 알아가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 놓은 그 한 분 한 분들이 어느 정도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온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참으로 힘이 있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은 저쪽에 천명을 쫓아낼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모시고 있다. 나의 힘으로 모시고 있다.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 뭐랍니까?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는 말로 끝을 맺는 겁니다. 넘어졌다거나 어둠에 있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참 사랑하며 어둠과 죄악은 멀리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로 그들이 끝까지 걸어갔다.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거 다 한말로 한마연 하나님 보석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서 있는 자들. 사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는 앞에 내용이 기초가 돼요. 그래서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평강의 다스림을 받는 이런 자로 서 있는 겁니다. 그때에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와요. 그 아내가 나오고 남편이 나올 때 그 아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을 존경해라. 그 아내 보고 말합니다. 남편을 존경해라. 순복해라. 그리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주님 안에 서 있다 보니 가족 간의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참 괜찮습니다. 존경해서 순종해라. 그리고 사랑해 줘라. 그 주님 안에 서 있을 때에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자녀와 그 부모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그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기들이 참으로 마음이 상하도록 하지 말고 마음이 상하도록 그들을 대하지 말고 자녀들을 참 사랑 가운데 돌아보도록 이끌어줍니다. 그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잘 서 있을 때는 참 기쁨이 되지요. 참 좋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요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직장인과 사장과의 관계입니다. 주님 안에 잘 서 있으면 참 좋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뭐 자녀들이 그러합니까?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이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따뜻한 마음으로 잘 이끌어갑니까? 주님 안에서 설 때에 우리 인생관계가 참 좋다 그 말이에요. 주님 안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이 참 좋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가 있을 때에 그 2차 대전 그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전투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저 개마군 지대에 있었던 정진호, 그는 호수입니다. 소양호처럼 호수입니다. 그 호수, 사람이 만든 호수지요. 그 정진호에 미군하고 우리나라 국군하고 그리고 중공과의 전투는 참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미군이 어디 가더라도 자기의 그 동료인 군인을 돕는 것을 포기하고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대요. 2차 대전 때도 없대요. 그런데 정진호의 전투 속에서는 미군이 자기 군인을, 어느 지역에 있는 군인은 포기해버린 거요. 죽으라 그 말이요. 사로잡히든가. 그만큼 전투가 치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도 나름대로 참 좋은 중심으로 서 있었던 군인, 그리고 견고한 마음으로 서 있었던 군인, 그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어요. 메가드 원수가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어서 그 나름대로 성공을 하고 전 세계 전투사에 기록될 만한, 갈목할 만한 귀한 성과를 거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사실 중요한 것은 섰다 할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일에 관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메가드 원수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공군은 철저하게 아주 대비하면서 참으로 공격하고자 마음을 쓴 것 같아요. 그 한쪽은 벗어간 거예요. 그 당시에는 미국에 날마다 거진 매일마다 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북진하고 있다, 전쟁은 별것 아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끝날 거다, 이렇게 할 만큼 소식을 계속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공군은 그거 다 숨어서 그 소식 다 듣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한 거예요. 누가 이겨요? 그러면 당하는 겁니다. 메가드가 당하는 겁니다. 참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참 전진해 가는 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때에 유엔군이, 미군이 쳐들어간 것이 10군단이었다고 합니다. 10군단의 군단장이 알몬드 중장이었어요. 그 알몬드 중장이 추진해 간 거예요. 그 알몬드란 그분은, 장군은 메가드에 대해서 비상하지 않고 언제나 좋게만 보고하고 좋게만 따라주는 메가드의 예스맨이래요. 그렇게 자기의 소신과 자기의 그 무엇에 관해서 딱 그 무엇을 가려진 것은 아니죠. 근데 그 식군단 내에 해병대 일개 사단이 있었는데 그 사단장이 스미스 소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스미스 소장은 이 작전은 너무 무모하다 그 말이오. 자기는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참여해보고 수많은 전투를 경험해온 자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해병대에 관해서 자기 위에 군단장 아닙니까? 그 밑에 사단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군단장이 시키는 것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진격을 하는데도 이 스미스 소장은, 장군은 느릿느릿하게 그 해병대가 나아가도록 북진하도록 했대요. 하루에 2.5km 움직이도록.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2.5km면요 뭐 겨우 한 오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젊은 군인들이 앞에 장애물이 없는데 2.5km밖에 안 갔대요. 천천하게. 그러면서 이 스미스 소장은 황초롱 그에 건너갈 때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중공군이 안 부순 것이 수상하다. 이거 지나가고 나면 다리 끊을걸?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나중에 결과로 본다면 서미서 해병대 그 사단장님의 생각에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요. 자기 해병대로 하여금 전부 다 연관이 돼갖고 느릿느릿 움직여서 어떤 공개골들은 같이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알몬드 군단장은 아니었었어요. 나중에 그 장기로 전투에 관해서 평가한 분이 이런 챕터를 만들었어요. 나쁜 군인, 좋은 군인 이런 평가를 만났는데 거기서 좋은 군인은 스미스 소장이었어요. 나쁜 군인 알몬드 군단장이었었어요. 물론 딴 분들도 있지만 후퇴할 때도 이 군인들이 피해가 되고 군인들이 어려움 당할 것에 대해서 참 깊이 있게 생각지 않았디다 알몬드 씨는. 그러나 스미스 이 소장은, 사단장님은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니다. 온 사방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 긍지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전투에 가면서 후퇴했기 때문에 피해가 아주 적었다고 합니다. 한 분이 바르게 서 있는 참 무언가 선한 양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바르게 서 있을 때에 얼마나 많은 분에게 도움이 되는가. 그러나 이 선한 양심과 착한 마음 다녀버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할 때에 얼마나 군인들이 피해가 많은가. 일반 사람들은 놔두고도 사람들이, 군인들이 얼마나 피해가 많은가. 밑에 그 병사들을 딱 되게 챙겨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 잘라버리고 오더라는 정도로. 어느 분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서 있다는 것은 대단히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환경과 어느 여건과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내 주님으로 내 구주로 함께 서 주실라고 우리를 서라고 한다면 여러분 설 수 있습니까? 저는 심지어 말합니다. 설 수 있습니다.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여건과 어떤 공경 속에 있더라도 내가 너희의 주님이지 않아. 내가 너희의 구주지 않아. 너 날 바라보고 서거라. 그럼 설 수 있겠나요?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어요. 저는 계시록 2장과 3장 중에서 일곱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 선생이 편지한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 일곱 교회에 관해서 서 있으란 말 한마디씩만 우선 인용해 볼게요. 로마서에는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만 봐도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5장만 봐도 고린도전서 16장에 놓은 그렇게 비실비실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하여라. 16장 13절에 부활하신 주님 안에 믿음에 굳게 선다면 우리는 강하고 하나님께 기쁨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모서기는 모서요? 교회 속한 성도가 왜 모서요? 고린도후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고린도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 줄 안다. 여러분 설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라. 다시는 사로잡히지 마라. 이런 일에 저런 일에 종으로 붙들리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게 서라. 여러분 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한 일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놓은 어둠의 권세도 보이고요. 세상 주관자도 보이고요. 어둠의 영도 보여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0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굳게 서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너희가 서란 거예요. 에베소서 6장은 치열한 전투예요. 근데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면서 서라는 거예요. 우리 안 돼요? 돼요, 돼요. 난 우리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빌립보서 4장에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밀관인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설 수 있는 겁니다. 모서기는 왜 모서요? 설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 선다 그 말이에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설 수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에 놓은 너희가 주님 안에 선적 환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주님 안에 서 있는 거요. 너희가 주 안에 선적 우리가 살리라. 너희가 주님 안에만 선다면 환란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 말이요. 제가 지금 7개의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다 각 교회마다 한 군데서 인용해서요. 설 수 있다는 것. 설 수 있다는 것. 못 쓴다고요? 아니에요. 설 수 있어. 이제 오늘 제가 우리가 서 있는 자란 이 주제를 가지고 저는 출애굽기 말씀에서 다섯 군데를 인용해서 말씀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냥 영혼이 서 있지 못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저런 문제를 겪고 각가지 문제를 겪거든. 아까 계시록 2장과 3장과 7개는 문제가 환경이 다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인용한 로마,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는 설 수 있어요. 사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을 참으로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이 부족하게 권세를 가지고 세도를 가지고 서 있는 예루살렘이요. 근데 거기에 있는 120명은 영혼이 어때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섬으로 영혼들이 다 서 있는 거요. 120명이 주눅든 거 아니요? 두려워하는 거 아니요? 담대하게 보좌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다 서 있는 거요. 그게 사도행전 1장 뿐이요. 계속 가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자세가 되면 서진다고 말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앉아버리면 그 아무자기도 못 서요. 앉아버리면 그건 안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리스도인 성도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란 말이 나와요. 그 앉아버린 사람이에요. 아무 자기도 못 서요. 사람만한 것이요.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신다. 그 하나만한 거요. 출애굽기 32장에는 온 하나님의 권능도 맛보고 애굽에서 나오기도 하고 홍해도 건너기도 하고 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기도 했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32장에 그들이 앉았다. 앉아버렸을 때는 그들은 먹고 마셨어요. 그들은 일어난 것은 춤추는 거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우상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 바라볼래? 애굽 가자는 거요. 앉아버리면 끝장이다 그 말이요.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서야 된다 그 말이요. 앉아버리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는 뛰놀고 이 우상 만들고 애굽 가자는 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 지형 길로만 뭐요? 출애굽기 12장에 출애굽했던 그 기적을 맛보았던 자요. 14장에 엄청난 기적도 보았던 자요. 17장에 아말렉과의 전투도 이겼던 자들이요. 앉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요.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저는 스가랴 14장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 스가랴 14장은 스가랴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절이 뭐냐면 그날에는 성전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경험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여도 있고 평화도 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그런 뜻이래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말로 했는가? 그 젖이 흐른단 말의 의미는 초장이 굉장히 좋아서 양떼들이 마음껏 방목할 수 있다. 그래서 젖이란 뜻이에요. 꿀이란 말의 의미는 곡식이나 모든 것이 정말 많이 돼서 벌들이 왕왕거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단 말의 의미는 광활한 초장, 그리고 필요한 곡식들이 잘 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부유하네, 생활이 좋네, 여건이 좋네, 앉아버리면 그 어떤 사람이 돼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죠. 부요는 있고요, 환경적인 평안은 있는데요, 영혼은 엉망이에요. 영혼은 엉망이에요. 여러분, 가난 족식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그런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길 속에서 좋아지며 괜찮아지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 된다. 그거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영혼이 제대로 되면 그날에 성전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더라.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는 가난한 사람 없기를 원해요. 주님 보시에 합한 참 성전된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아요? 서 있는 자, 서 있는 자, 그 얼마나 영광이 있고 좋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 중요한 거요. 주님도 서 계시고 포도나무로 서 계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서 있다. 그 서 있는 그들이 생활을 표현할 때 그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 늘 하나님 주목하고 예수님 주목한다 그 말이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들은 주님께 귀가 열려서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그들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할 수 있더라. 서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자신을 헌신한 첫 열매가 되더라. 그들 입에는 거짓말 없고 흠이 없더라. 딴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님과 함께 서고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서 있는 인격인가요? 우리 그거 돼야 되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죠. 사실은 계시록 말씀을 읽다 보면 1장부터서 그 계시록 22장까지 성도들은 다 서 있는 자들이요. 서 있는 자들이요. 제가 시간 없어 일일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1장부터 22장까지 성도들은 다 서 있는 자요. 앉아 있는 자는 없어요. 아무리 땅이 평화롭고 문제가 없고 넉넉하더라도 요한계시록 16장, 17장, 18장 말씀처럼 바벨론에 앉아 있으면 그는 없네요. 없녀. 하나님 모시고 끝난 사람이요. 우리는 서야 된다 그 말이요. 서 있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제 서 있는 것에 대한 기중성은 많이 생각했을 테니까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차로서 출애굽기에서 한 다섯 군데만 잠깐 인용해 보십시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서 있는 자로 훈련시키세요. 그냥 애굽에서 나왔지 고생했지 앉아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를 서 있는 자로 세운다 그 말이요. 뭐 많은 얘기 끄집어낼 수 있겠지만 다섯 군데만 인용해요. 첫 번째,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 가에서 엄청난 문제를 겪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밀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진퇴양난이다 그 말이요. 전혀 길이 없다 그 말이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한 말은 불평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 서서 바라보라. 그 얼마나 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오는데 주님을 모시고 나오는데 뒤에도 어려움, 앞에도 어려움, 그거 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구원하심을 서서 바라보란 거예요. 가만히 서서 구원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절망 아니죠? 희망이 있죠? 가만히 서서 이런 인격이 돼야 돼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한 분도 아니고 두 분도 아니고 수없이 겪을 수 있어요. 내용은 뻔한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 구원자 되신 주님을 가만히 서서 그의 구원을 바라보라!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데리고 왔나? 세상에 그냥 있던 것이 낫다. 각각이 말하죠. 그러나 주님은 섭리와 뜻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서 있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 그의 구원을 바라보는 자로 이거 지날 때에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그들은 시키지 않아도 속어들고 춤추고 야단이어서 기뻤어요. 서서 바라본다. 구원을 바라본다. 그들은 참 기뻤어요. 와,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간다. 걸어간다. 그리고 애굽군들은 멸해버리신다. 그들은 건너가서 속어치며 춤추어 서서요. 우리 이거 좀 바라보면 안 될까? 서서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서서 내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자. 이건 여러분 한때 지나갈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마음속 깊이 있게 되새겨볼 만한 값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있으란 겁니다. 이 우리 영혼이 서있으란 겁니다. 이 그리고 서만 있게 하고 그의 구원을 바라보란 겁니다. 이 이건 우리가 가져야 될 귀중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둘째로, 저는 출애굽기 21장 말씀을 이야기할라 생각해요. 출애굽기 21장 말씀은 시내산 중턱에서의 일이에요. 시내산 중턱에서 일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8장에는 시내산 중턱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 내용들은 특별한 굉장한 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는 아니했었어요. 뭐 시내산에 불 붙는 모습은 보이겠죠. 그도 이들에게 직접적인 특별한 문제 있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어쩌면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21장 같으면 적어도 12장, 14장, 15장, 16장, 17장 다섯 개의 과정은 지나왔지 않냐 그 말이요. 그 출애굽기 제가 지금 인용한 12장, 14장, 15장, 16장, 17장 다섯 개만 이야기해도 이거 다 대단한 것도요. 만약에 그들이 시내산 중턱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불붙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는 거요. 그 하나님을 인식해 볼 수 있는 거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관해서 주목해 보면 이 다섯 가지는 머릿속에 구체적으로 생각되는 거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중턱에 머물러 있지만 어째서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 있나?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 사사기에 나오는 기도원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엉망입니다. 어렵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내 힘으로 가까이 알아보기 위해서 그 타작마당에서 주님을 향하는 참으로 한밤을 세워보면서 하나님,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머물렀다 한다면 여러분 그 하룻밤은 이슬로 흠뻑 젖고 하룻밤은 그 기도원의 양털만은 말라있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것을 경험한 마음치고 내 마음이 뜨겁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날마다 만나를 거둬야 돼요. 아침에 거둬야 되는데 그 만나 거두기 전에 그들에게 지난밤에 뭐가 내렸냐면 이슬이 다 날았어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주님을 향해 그 주님 묵상하면서 조용한 마음으로 주님을 헤아려보는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묵상해보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불처럼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난 뜨겁다고 생각해요. 뜨거워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뜨겁다고요. 그렇게 마음이 뜨거운 마음,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만 바라봐도 마음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턱에 서 있어서 물론 시내산 꼭대기에는 불붙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사사기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만 인식해봐도 불이 붙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마태복음 26장 말씀처럼 오늘도 기도한다고 피곤하고 몸이 피곤하고 또 주어진 슬픈 일들이 있어서 슬픈 일들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게 옷으로 입혀온다 그 말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내 사랑으로 입혀온다 그 말이요. 그 잠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요. 깨어 있으면 주님이 나의 사랑으로 입혀준다 그 말이요. 와요 안 와요? 와지요. 사랑으로 입혀오지요. 입혀오지요. 어제 밤에 저는 저녁 먹고 자동차에 들어갔어요. 그때 8시 10분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저녁은 추운 날씨가 시작되지 않아요. 그 한파가 9시부터 불어온대요. 그런데 저는 8시 10분쯤 들어갔어요. 차 안에. 그 차 안에 있다 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 좀 덮을 수 있는 거 좀 덮고 있었는데 시간 지내서 9시 반쯤 돼서 나왔어요. 나올 때 보니까 굉장히 춥디다. 근데 그 가만히 주님,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한 것도 아니요. 가만히 주님만 바라본데도 내 마음이 뜨거워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뜨겁다고요. 주님은 가까이 다가온다 그 말이요. 내 영혼에 나의 주님으로 임하신다 그 말이요. 오늘 제가 고함 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고함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요. 은혜요. 여러분, 그 가까운 마음으로. 근데 뭐 그때 뭐 추운데 뭐 하고, 그냥 막 이불 밑에 들어가서 잠만 잤다면 아무것도 없죠.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밤 12시 넘어서 식구들 모여서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어째요? 조용조용히 기도해도 주님 은혜는 있는 거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다가올 그 놀라운 은총을 왜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게 하여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21장은 깃두른 총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꼭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6년 지나야 깃두른 종이 되나요? 마태복음 20장은 어제 오후 5시에 주인님이 불러주셔서 베푸신 혜택을 입고 나서 21장은 이제 그분이 전적으로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마음이 드는 거요. 6년이 걸려야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가까운 게 아니다 그 말이요. 그 주님 내가 믿어보니 누가복음 7장 같은 데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봐도요. 내가 정말 의지할 뿐이다. 내 마음이 정말 사랑할 뿐이다. 내가 영혼이 정말 따라갈 뿐이다. 이게 된다 그 말이오. 꼭 그것이 6년 걸려야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오. 저는 베드로도 생각해 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다고 애태해봐도 아무것도 잡은 것 없어요. 날이 뿌이할 때 바닷가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피곤한 몸이 자유롭게 되고 마음으로부터 와 귀하신 분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다. 내 마음에 정말 다가오신다. 마치고 말씀을 마치시고 난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쩌겠어요. 벌써 말씀을 들어볼 때 마음에 정말 귀하신 분이다. 내 마음에 맞는 분이다. 그래서 결정을 하고 따라가서 던졌던 거예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들었어요. 그 베드로가 그럼 6년 걸려야 되나요? 바로 그때 결정되는 겁니다. 내 구주, 내 주님으로.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벌써 다가오신 주님의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1장은 6년 이 대여야 뒤뚜를 종대를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거는 1년도 아니에요. 6개월도 못 지나서 갔을 거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요. 오늘 제 마음 같아서는 오늘 제 방송을 듣고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늘 멀리 서고 늘 자기로 앉아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나 주인님께 정말 온 마음으로 속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인님 집을 이제는 내 집 삼을 내요. 그리고 저는 주님께 깃두른 종으로 서 살래요. 세상에 안전한 길은요, 주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한 자로 이 땅에 놓은 깃두른 종처럼 서서 주님께 순종하는 영혼이 제일 안전한 영혼이에요. 앉아버리면 안 돼요. 돌이 없어요. 누워도 앉아버리면 술 취해버려요. 안 돼요. 서야 돼요. 서야 돼요. 우리에게 정말 이 점은 귀중해요. 서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영혼 참 견고해요. 주님께 속한 자, 주님, 주인님 집인 우리로 볼 때는 예수님 계신 천국에 벌써 내가 속한 자, 그리고 나서 주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행하는 자. 그리스도인은 거꾸로 한 사람도 있어요. 주님께도 속하지도 않고 주님 계신 주님의 집을 내 집으로 삼지도 않고 내가 무슨 주님 위하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천국에 갈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순응털이요, 엉털이요. 우리는 주님께 속한 것 먼저, 천국의 집에 속한 것 먼저,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 기뻐쓰게 하려고 하는 거요. 벌써 주님께 속하고 천국에 속한 우리예요. 오늘 제가 이 땅 떠나도 전 천국 갑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천국 가요.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사람이요. 여러분 다 그러기를 바래. 오늘 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1개월 되시든 예수 믿은 지 오늘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확정이 되면, 아니 이렇게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을 살아와서 마음에 정말 의지할 분이 있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절에 그래도 바보란 말은 듣지 않고 학교 생활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진정 의지할 분이 없어요. 내가 진학을 생각해봐도 판단이 내려주는 분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저는 그 당시도 교회 안 다닌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있어요. 지금은 의지할 주님이 계세요. 내가 사랑할 만한 분이 계세요. 내가 뜻을 이루고 따라갈 분이 계세요. 나의 판단이 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제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모시고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는 나 안 앉아요. 안 앉아요. 이 땅에는 난 주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서서 주님 뜻 이루다가 갈 거예요. 물론 오늘도 집에 가면 잠잘 때는 누워야 되겠죠. 그러나 내 영혼만은 절대 앉지 않을 거예요. 내 영혼만은 절대 이 땅에 그러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전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할 때 그 출애굽기 32장에서 앉아버린 사람, 그 애굽에도 나오기도 하고 홍해도 건너기도 하고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됐던 그들이지만 앉아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 없더라. 그런데 그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지파였어요. 그 서 있는 사람은 주님이 누구됐어요? 주님을 기다리며 서 있었던 거요. 주님을 기다리며 서 있던 그들은 영혼이 강했어요. 영혼이 주님 보시기에 합한 자들이었어요. 우상 없어요. 그리고 애굽 안 바라봐요. 나의 주님 바라보고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다가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서 있는 것, 기다리며 서 있는 자세는 얼마나 좋아요. 난 정말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을 좀 빨리 진행해야 되겠어요. 네 번째, 저는 출애굽기 33장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층간은 제법 거리가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싶을 때는 그 회막으로 나갔어요. 그러나 평상시는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회막을 향해 들 때는 각자 사람들이 자기의 장막 문 앞에 서 있었다고 써놨어요. 서 있었다. 장막 문 앞에 서서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회막에 들어가고 나면 그들도 장막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장막 문 앞에 다 서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방망하면서 모시고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장막에 들어갈 때는 뭐요? 우리 장막에 들어오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는데 우리 장막은 아무것도 없다 이 생각 들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주님을 모시고 회막에 들어간 것처럼 서서 주님을 방망하면서 모셨던 그 마음은 회막에 들어갈 때에 장막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들어간다. 여러분 마음에 부유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모신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서 있는 영혼, 딴 것을 보고 서 있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러나 오늘도 내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은 주님을 모시고 장막 아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모신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요. 대단하지요. 뭐 가져봤자 별거요. 그러나 초라한 장막이라도 그 안에 주님 모신 마음으로 있다는 것 대단한 겁니다. 뛰어갑니다. 다섯 번째, 저는 출애굽기 40장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민수기 9장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회막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고 그 회막 위에 구름 장막이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 구름이 뜨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발해 가서요. 저녁에부터 구름이 머물러 있다가 다음날 아침에 구름이 뜨면 그들은 일어나서 구름을 따라 다음 장막을 찾아가요. 그 장막은 자기들이 찾는 것 아니에요. 구름이 머무시는 곳이 그들이 진칠 곳이었었어요. 그것이 한밤이면 한밤, 그것이 낮과 밤을 지나면 하루면 하루, 그게 이틀을 지나면 이틀, 그게 한 달을 지나면 한 달, 그것이 1년을 머물러 있으면 1년도 머물러 있는 거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그게 뭐예요? 만약에 하룻밤만 머물렀는데 장막 쳤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너무 귀찮다. 그건 주님을 모시고 서 있는 영혼이 아니에요. 하루 낮과 밤을 지나고 나서 또 구름이 뜬다 우리도 가야지 했을 때 너무 빨리 간다. 그것도 제대로 된 영혼 아니에요. 서 있는 영혼 같으면 아니 목자이신 주님이 가면 나도 가야지.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 예수님 가시면 또 가야지. 그런데 한 달이면 야 지금 좀 자리를 잡다 보니까 그러다 안 돼요. 주님 이랬으면 우리 또 가야지. 1년이라도 주님 이랬으면 우리는 가야지. 그는 주님을 향해서 서 있는 영혼을 가리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 14장과 21장과 32장과 33장과 40장 다 이게 서 있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서 있는 영혼일 때 합한 자로 세우신 거예요. 앉아있는 영혼은 덜린 영혼이에요. 그는 아무 역할도 못해요. 서 있는 영혼은 역할해요. 서 있는 영혼은 값진 삶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10장, 12장, 13장을 잠깐 엮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서 있는 영혼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도 있네. 참아야 될 일도 많네. 근데 주님과 함께 서 있으니까 생활이 된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이에요. 12장은 여러 가지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네. 근데 내 주님과 함께 일어서서 내 주님과 함께 달려가니까 생활이 된다. 13장은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그래도 오늘도 내 주님 모시고 오늘도 오늘이 내 주님과 함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은혜가 있고 마음에 가진 바가 있고 찬양이 있고 열매가 있다. 그 주님을 모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제가 잠깐 동안 누가복음 말씀을 인용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기를 막 달려간 거예요. 그 잠깐만 출애굽기 말씀을 하면 오늘 말씀은 마쳐드리겠습니다. 지양반이 강원도에서 주님을 강하게 묵상하며 지냈더구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는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언제에 맞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면 끄트머리는 절제가 있대요. 그 사랑이 있는데 절제가 없으면 그 문제가 크지. 그 사랑이 있으면 절제가 있대. 전 길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예요. 금방 마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아, 내 신앙생활에 뭐가 빈틈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알아차릴 거예요. 서 있는 거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서 있는 거 돼 있으면 돼요. 서 있는 거 돼 있으면 돼요. 수십 년 동안 얼굴을 뵙지 못했던 그 참 마음에 그리웠게 생각됐던 일꾼님이 계셨는데 이번 주간에 소식이 좀 통해졌습니다. 근데 뭐 직접 제가 그 음성은 듣지는 못했지만 아주 반가운 그분의 그 소식을 듣다 보니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사모님도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하신 말씀은 목사님은 이전보다 말씀은 조금 느린 것 같아도 말씀하는 생동감은 생생하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 제가 흉내 낼 수 있나요? 아니요, 흉내 못 내요. 근데 그건 뭐예요? 그건 주님과 더불어 함께 서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주님이 가지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가지가 청년 시절을 지나고 가지가 장년 시절을 지나고 가지가 연로한 가지라도 포도나무는 늘 그 포도나무예요. 시편 92편처럼 늙어도 진액이 청청하고 잎이 생생하고 열매가 계속될 수 있다 그 말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시다 그 말이요. 주님께 딱 붙들려 있는 마음만 되면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저는 누가복음에서 이 서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에 도움이 되고자 조금만 보충할라 생각해요. 첫 번째, 누가복음 2장에서 서 있는 사람이 제대로 집중되어 있는 것이 뭔가? 성전입니다. 성전. 오늘 보이는 이 예배당 가르친 말 아니에요. 성전 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르쳐 말합니다. 그죠? 이 성전.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께 합한 성전 된 것이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시겠다 하셨어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주님이라도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성전으로 추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에 시몬 나와요. 그 어디서 예수를, 아, 예수를 만난가? 성전에서. 안나 나와요. 어디서 예수님 만났는가? 성전에서. 근데 주님의 부친과 모친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3일 동안 헤매다가 만났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은 중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추구하면 주님은 내 성전이 되어주세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서 있는 삶에 도움되는 두 번째 얘기는 저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말씀하려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이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안 보이신다고 마태복음 28장에 산 위에서, 갈릴리 산 위에서 열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봤던 그 예수님은 얼마 지나고 천국 가셨어요. 그 예수님은 아니 보이세요. 근데 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처럼 예수님 모시고 그 발 앞에 앉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요.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모시면 못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면 주님은 내 앞에 나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불안당 만난 사람을 도운 사마리아 사람을 알아요. 그에게는 포도주도 있고 그에게는 기름도 있고 그에게는 그 한 자분을 태울 수 있는 태우는 사랑도 있었어요. 주막에 가서 돌봐주고 다음날 두 대라륜을 갚아주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부비가 많이 더든다면 내가 올 때에 갚으리라는 그런 단단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 말이 딴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거요, 동행하는 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마음은 누가복음 10장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살자, 예수님을 모시고 동행하자, 그거 되어야 돼요. 서 있는 참된 삶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저는 서 있는 삶을 보충해 드리는 의미에서 누가복음 12장 이야기를 조금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떼를 얼마큼 많이 돌보았겠는가? 1000마리? 500마리? 아니에요. 다윗이 돌보았던 양떼는 참 적었던 것 같아요. 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그 형들에게 아버지 신부름 갔을 때 그 제일 어뜸되는 형님 엘리압이 뭐라냐면, 야 인마, 나 너 교만함을 안다. 네 전쟁 구경하러 왔지 하면서 뭐라면서 뭐라냐면, 몇 양은 어쨌냐 했어요. 그 몇 양이란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말로 나오냐면 큐라는 낱말로 나와요. 큐. 많지도 않고 조금 되는 그 양은 어땠냐? 그 말이요. 몇 양? 많은 양이 아니에요. 조그만 양이에요. 그걸 시편 78편에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데려갔냐면 전양을 돌보는 가운데서 데려갔대요. 여러분, 이 전양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젖만 짜는 양이란 말이 아니죠. 새끼 낳아서 어미가 되는 양들, 아마도 나는 이들의 생활 습관을 잘 알지 못한데 제가 짐작해 보기는 이렇게 짐작이 돼요. 양이 새끼를 낳으면 어미 양이 있고 새끼 양이 있고 하면 그 양은 따로 좀 구분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양들은 형들이 돌아보고
다윗은 그 조그만 양들, 어미양, 새끼양, 어미양, 새끼양, 이들, 물론 그렇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들 얼마 많은 양을 돌아본 것이 다윗이었어요. 그 젖 먹는, 전양을 먹이는 그걸 갖다가 시편 78편에 써놨다고 말이에요. 제가 쓴 만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윗이 그 젖 먹는 양을 돌아볼 때 어떻게 돌봐야겠어요? 그건 더 정성껏 돌봐야 될 거예요. 더 정성껏, 어미도 더 정성껏 먹이를 잘 모아야 젖을 잘 낳지. 새끼도 더 정성껏, 양이 숫자는 얼마 안 돼도 정성껏. 여러분, 전 그러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은밀히 보셨던 거예요. 자기 형들은 더 많은 양을 돌보았을 거예요. 우리가는 베들레헴은 거친 골짜기라 하지 않아요. 그 평야가, 평야가 아니잖아요. 그 거기서 무슨 농사를 많이 짓겠어요. 그렇게 형들은 양들을 좀 많이씩 돌보는데, 너 몇 안 되는 양들 어떻게 했나? 그 말이요. 몇 양? 키우? 조그만 양들 어떻게 했냐? 그 말이요. 근데 다윗은 거기서 주님께 깡매인 마음으로 살았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싹군정도 되면 이리가 와도 도망간대. 안 다치려고 양을 버리고. 근데 다윗에게 온 것은 이리 정도가 아니요. 곰하고 사자가 와서요. 근데 다윗이 도망가야 안 가요. 왜 그래요? 지금 어린 다윗이지만 주님께 딱 사로잡힌 마음이다 그 말이요. 사로잡힌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다 그 말이요. 그러다 보니 주님 주신 마음은 나가자고 나간다 그러면 싸우면 싸움한다 그 말이요. 누가 보면 12장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깨어있을 때 예수님께 사로잡힌 우리가 돼요. 서있는 우리가 돼요. 사로잡힌 우리가 돼요. 사로잡힌 우리가 될 때 사는 생활 특징이 뭐요? 누가 보면 12장 35절은 서있는 자세고 42절은 지혜 있고 신실하고 때를 따라 참 좋은 성김을 한다 그 말이오. 이건 주님께 사로잡힌 자예요. 난 우리 모두가 다 깨어서 있으므로 이런 참 좋은 주님께 사로잡힌 참 좋은 성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저놈 곰이 뭐하노? 사자가 뭐하노? 지금 나는 주님께 잡히니까 겁 안 난다! 담대한 마음으로 찢어버리는 새끼양을 구출해오는 거기서도 잡아간 것이 뭐하면 사자가 잡아간 것이 새끼양이었어요. 그렇게 전멀리는 어미양이 있고 새끼양이 있는 그걸 만드는 걸 돌보지만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다윗을 주님은 정말 기뻐한 겁니다. 형 둘째 형 셋째 형 넷째 형 다섯째 형 여섯째 일곱째 다 유다지파 사람들이요. 그런데 주님께 사로잡혀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서 있으려고 하면 주님께 사로잡힐 정도로 서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슬기롭게 신실하게 주님의 주시는 참된 강함으로 값지게 살아가자 그 말이요. 안 될 것 같아요. 돼요. 안 될 것 같으냐고요. 된다고요. 이왕 서 있으면 이런 삶으로 살려. 야, 우리 엄마 보통 사람 아니야. 우리 아빠 보통 사람 아니야. 조용하고 겸손한데 어떤 문제 만나면 겁도 없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별거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다 그래야 돼요. 그 허지부지에서 어디서 가세요? 좀 서 있는 삶에 도움 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 네 번째 하는 얘기는 누가 보면 17장에 계자씨 같은 믿음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계자씨 같은 믿음이란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믿음이 없다 말하고 큰 믿음 달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곳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큰 믿음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 벌써 정의해서요. 저는 계자씨 같은 믿음으로 제 인생 성공하려 생각해요. 저는 날마다 계자씨 같은 믿음은 가질라 생각해요. 시간마다 계자씨 같은 믿음을 더듬어 봐요. 여러분이 계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지고 천국에 갔을 때에 아니 이 땅에서 여러분 생활도 별로 가치도 없고 천국에 갔을 때도 칭찬 못 된다고 하면 제가 책임을 질게요. 계자씨 같은 믿음. 근데 이거는 모리알 같은 믿음 그게 아니에요. 이 계자씨는 적어도 생명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것이 있다고. 계자씨 같은 믿음 너무 귀한 거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만들 수 없는 거요. 사람들이 믿음을 자기가 만드는 것처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는 거예요. 그건 순 거짓말이요. 거짓말이요. 그 믿음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분들 하는 이야기 보면 그건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계자씨 같은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가복음 17장에서 조그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밭을 갈고 양떼를 먹이던 이 계자씨 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종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께서 네 집에 가서 고생했지 네 집에 가라 밥 먹으라 이게 아니에요. 먼저 주인님을 수종들으라 말할 때에 이 계자씨 같은 믿음을 가졌던 이는 어떻게 할까요? 난 너무 기뻐한다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안 살아보니까 모르죠. 계자씨 같은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에요.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았던 거요. 나는 늘 무익한 자고 주님은 늘 유능한 자고 나는 늘 스스로 안 되고 주님은 늘 내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이에요. 오늘 처음 예수 믿은 분도 이 계자씨 같은 믿음은 주님께 기대면 주세요. 주세요. 근데 왜 계자씨 같은 믿음인지 압니까? 한 가지 귀중한 거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을 이 땅에서 살아보려 한다면 길바닥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 해도 돌짝바디에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귀한 포부를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애태워도 가시밭 위에는 안 돼요. 근데 그런 데는 계자씨 같은 씨앗을 절대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음은 세상에 부딪히다 보면 돌짝이 되고 세상에 부딪히다 보면 세상화되고 세상에 부딪히다 보면 과시, 가시 같은 그런 것으로 우리 마음이 엉클어져요.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주님, 내가 내 마음이 이 땅에서 못 살겠습니다. 나는 진정한 내 피난처 대신 주님께로 속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 영혼이 조용히 숨고 그리고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를 놓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마음일 때에 우리 영혼은 자유가 있고 주님 주신 조그만 계자씨 같은 것이 뭔지 알아차려요. 알아차린다고. 그래서 밭을 갈고 양떼를 먹일 때에 내 힘을 가지고 했으면 집에 들어오면 피곤해서 누워야 돼요. 나 스스로 애를 많이 썼으면 이제 가족들 만나기에도 바빠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란 마음으로 살았을 때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돌아와서도 주님께 가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말이요. 그리고 그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바다 위에 심겨온 뽕나무 같대요. 어떻게 뽕나무가 바다 위에 심겨지겠어요? 그건 예를 들어 한 말인데 주님이 붙드시는 은혜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요. 그렇게 됐다 그 말이요. 거짓말입니까? 진짜예요. 예수님이 정말 가까워요. 계자씨 같은 믿음은 예수님께 살짝 숨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하기만 한다면 나 스스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라 생각지 않고 무익한 자라 생각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 오면 돼요. 그 믿음 오면 골리앗도 해치울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떤 모양으로 봐도 우리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개자식 같은 믿음 그러지 않고 스스로 산다면 다 마음이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산다도 소돔과 고모라를 다 닮아가요. 그리고 롯의 처처럼 아무 자기도 쓸데없는 인격 되고 말아요.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저는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의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광야에서 서 있는 삶을 생각한다면 보이지 않는 주님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보좌의 주님이 내 주님이라고 붙드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께 속하여 붙드는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보좌가 된다 그 말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강한 자로 힘 있는 자로 영광 있는 자로 서간다는 겁니다.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사실입니다. 값진 살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